아버지, 원래의 마음과 원래의 생각과 묵어있던 것 그대로 저희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주신 새로운 마음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원래 있던 묵은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원래 내 마음을 틀어잡고 있었던 이 묵은 감정들을 털어내고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마음들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제 안에 이 단단해져 버린 이 묵은 땅과 같은 아버지의 세속적인 악한 어떤 그런 욕망들을 저희가 다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선한 욕망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 기도의 시간, 이 찬양의 시간, 또 이 말씀의 시간으로 그 일들이 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는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길 소원하오며 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 같이 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8절을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시록 교회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 이후로 오늘은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많지 않지만 그 본문 내용으로 이 교회가 어떠한지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좀 상상력을 가지시고 이 교회가 어떠했는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던 것 같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조금은 초라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시에도 대단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처음 목사님은 누구세요? 바울이에요. 2대는 디모데, 조금 떨어지죠. 3대는 요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쟁쟁한 목사님들이 목회하던 교회였어요. 지난주에 했던. 그렇죠? 그리고 교세가 얼마나 컸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신상을 구입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상 판매하던 사람들이 생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그것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였어요. 그런 대단한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지역의 대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저쪽에는 바울을 아예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곳 예루살렘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에 쟁쟁한 교회. 아, 그리고 아예 그 도시가 로마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로마 교회도 있고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그런 대단한 교회들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한 교회였어요. 그렇죠? 서머나 교회가 자기 상황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첫 번째, 궁핍한 교회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궁핍하다는 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돈이 없었다는 것일까요? 궁핍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갈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안정된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교회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재정일 수도 있겠지만 인원일 수도 있고요. 장소일 수도 있고요. 교회가 기본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무엇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궁핍한 교회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궁핍함 때문에 뭔가 영향력을 미치건가, 뭐 세상에 유명해지던가, 대표적인 교회가 되냐,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요. 이 궁핍함 때문에 그 지역사회에 큰 영향도 없는, 어떤 면에서 서머나 교회 사람, 서머나 지역 사람들은 서머나에 교회가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궁핍하기만 했나요? 두 번째, 환난당하는 교회였다고 얘기하죠. 궁핍한데 어려운 문제들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은 막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런 이슈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궁핍함 가운데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되게 바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궁핍한데 환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 느낌이 좀 초라할 수 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세 번째가 뭡니까? 비방이 있다고 표현하죠. 그렇죠? 비방이라는 게 뭐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의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궁핍함과 환난을 보면서 니네가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잘못해도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야. 네가 좀 이렇게 했으면 너희들도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도 있었는데 너희들이 이런 걸잘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비방의 또 마음에 상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궁핍하고 환난당하고 비방당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개인 한 성도를 상상해 보세요. 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되게 막 보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되게 위대한 좋은 분도 붙여주시고 또 기회도 열어주셔서 되게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요. 친구인데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하신다 이런 고백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잘 되기는커녕 잘 너무 안 돼. 궁핍해요. 있어야 될 것도 잘 없어요. 그리고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리고 또 남들이 뭐라고 해. 그래서 그거 신경 쓰느라 사는 거에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이런 대표적인 교회들을 보면서 옆에 그렇게 대표적이어 보이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대표 선수 같은 뭔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 나가는 게저 사람 인생을 보이는 옆 사람과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어 보이는 자기 자신을 볼때이 사람의 어떤 감정이 생기겠어요? 의기소침함이 생기겠죠. 그렇죠? 좀 나는 좀 그렇다 이런 감정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뭐가 생기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섭섭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 섭섭함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우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너희를 안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서문학교는 우리를 모르시는 것 같다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모른다라는 게 정보량에 대한 건 아니라는 느낌은 아시겠죠. 그렇죠? 괜찮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쟨 아시는 것 같고 난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쟨 신경 쓰시는 것 같고 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우리는 모르시는 것 같아. 약간. 서머나교회는요, 그 가운데 있는 세 가지 궁핍과 환난과 비방으로 인해서 마음의 의기소침함이 있었고 그 의기소침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모르시나 하나님 우리는 신경을 안 쓰시나라는 어떤 그 정서 상태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런 서머나교회에게 요한의 입을 빌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첫 마디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내가 너희를 안다, 안다, 반복하시죠.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라고 반복하십니다. 하나님께 그들 가운데 안다라고 하세요. 내가 저 에베소 교회는 집중하고 너희들한테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알아. 내가 너에게 집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알고 있어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비방도 알거니와라고 이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 알고 계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라는 마음은 한 1초 정도 지나고 그 다음에 무슨 감정이 생겨요? 알면서 그런 거야? 와, 이건 더 깜짝 놀라겠네. 알면서 그랬어? 라는 마음이 생기죠.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비방도 알거니와 알면서 왜 그랬어? 이런 감정이 생기죠. 1초.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모르는 건 너희다라고 얘기하세요. 난 너희들의 환난과 긴팍과 비방을 다 알아. 근데 모르는 건 너희야. 뭘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머나 교회는요, 너희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무슨 뜻이에요? 서머나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만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뭘 신경 쓰느라? 자기 인생에 있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라고 하는 지엽적인 문제에 신경 쓰느라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잊어버렸어요. 벌써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모른다고? 아니야. 지금 모르는 건 너야. 네가 뭘 모르는 줄 알아? 네가 너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인지를 네가 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문학교는 일곱 교회 중에 어떤 교회였냐면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 지역 그 당시 일곱 교회에게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데 칭찬만 받은 교회는 두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표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첫 상을 버렸다라고 하셨죠.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질 거라고 그래요. 니네 그거 회복 안 하면 교회 아니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엄격하게 그들의 단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하나님께서요. 서머나 교회에서는요. 책망하는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책망이 아니라 권면 정도만 있어요. 야, 니네 왜 이렇게 그거에 집중해? 니네 잘하고 있는데.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괜찮은 교회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쭉 공부를 해나갔지만 일곱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요 세 가지요. 첫 번째 첫사랑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원래 그 첫 마음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바른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실행하고 있는가. 그렇죠? 내가 바른 기준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농사짓는 농부의 마음 내가 의로운 삶을 유지하고 있는가. 세 번째 잘못된 것들과 싸워내고 있는가. 그렇죠? 사랑, 성실, 투쟁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일곱 교회를 평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게 책망할 것이 없다는 뜻은 뭐예요? 얘들은 셋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이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의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순수한 원래 의도를 잘 가지고 있고요. 그 원래 의도에 따라서 삶의 기준들을 세워내서 그 기준대로 실천하고 성실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도들이 나한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 파도에 휩둘리지 않고 그 파도가 싸워내면서 이 마음과 기준을 지켜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다른 교회들 보면 이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얘기했었죠. 내가 싸움에 신경 쓰다 보면 마음을 잃어버리죠. 마음에 신경 쓰다 보면 싸우질 않아요. 교회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저것 신경 안 쓰면 성실이 사라져요. 원래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빈 껍데기만 있는 교회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대로 실행하고 그리고 싸워야 할까 싸워서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본인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이들 가운데 숙제가 있다면 그거죠. 뭘 또 몰라요? 이들은 자기를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의로워 보이는 사람들이니까 의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네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또 조금 위축 그런가?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되게 냉정하게 냉철하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실 사단의 회당이다 라고 표현하세요. 명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의로워 보인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서 하는 평가를 다 들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가 어떤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랑과 진리와 투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판결하려고만 한다면 그들의 중심이 잘못된 걸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의 껍데기를 왜 봐? 그들이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지만 그들이 너희를 판단하는 기준들을 봐. 걔들은 사단의 회당이지. 요한은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해요. 너를 비방하는 애들 있어? 신경 쓰지 마. 걔들 나쁜 놈들이야. 원래 나쁜 놈들은 나쁜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나쁜 기준으로 너를 판단하는 게 너는 나쁘겠지. 하지만 그게 네가 좋은 사람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신경 쓸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너희들은 왜 그 비방에 마음 아파하니? 이러면서 사는 표현이 뭐예요? 계속 두 번 반복되는 게 알거니와 알거니와가 반복되고 또 뭐예요? 실상은 실상은이 반복돼요. 너희들이 환난과 궁핍이 있으나 실상은 네가 부요하다. 저들이 사단 유대인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저들은 사탄의 회당이잖아요. 그렇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실수가 이 서머나 교회가 작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은 뭐예요?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자꾸 허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상은 뭐예요? 이들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허상은 뭐예요? 허상은 이들이 지금 당장 환경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의로워 보이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현상적으로 볼 때는요. 이 사람들은요. 이 서머나 교회는 어때요? 현상적으로 보면은 결과도 안 좋고 평가도 안 좋아요. 그렇죠? 환난과 궁핍. 결과가 안 좋잖아요. 비방. 평가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결과가 안 좋고 평가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그 결과와 그 평가가 허상이고 그것은 단지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어두움일 뿐이니까 그걸 굳이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십니까? 각 교회에게 조언할 때 예수님의 그들이 알아야 되는 예수님의 어떤 포인트를 강조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에베소 교회를 얘기할 때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촌대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 얘기할 때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예수님에게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환난과 궁핍과 비방의 장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 깊은 어둠을 지나서 빛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 깊은 어둠을 지나서 빛으로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과 서머나교회의 차이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둠이 빛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걸 확신하셨어요. 이 죽음이 부활로 연결된다는 걸 신뢰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죽음을 경험해 가시죠. 그렇죠? 근데 이 서머나교회는 자기가 제대로 살아왔는데 죽음이 다가오니까, 어둠이 다가오니까 내가 잘못했나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잘못했나라고 해서 멈춰 버리면 이걸 계속 걸어서 지나가야 빛으로 가는데 잘못했나라고 해서 거기서 멈춰 버리면 거기서 스텝이 꼬이면 정말 거기에 머무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어둠의 구간일수록 좀 빨리 지나가셔야죠. 그렇죠? 거기 머무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거의 머무르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구간에 진입했을 때, 아, 내가 잘못했나? 라고 하면 거기 머무르게 되고요. 이게 어둠의 구간이라는 걸 인지하면 거길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왜요? 예수도 그 어둠을 지나가셨으니까. 너희도 그 어둠에 머물러, 어둠이 너희들을 지금 닥친 건 맞으니까. 하지만 너희들 자신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지나가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장 유명한 구절에 나오죠. 이 서머나 본문에서. 그쵸? 뭐래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제가 이 구절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이 단어에서 이미 착취적인 소유자의 그게 느껴지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착취적인 고용인의 그 정서. 이미 충성을 했는데 좀더 하라. 야근을 했는데 더 하라. 뭐 이게 느껴지잖아요. 네가 아직 살아있잖아. 넌더할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되게 싫었어요. 목회자가 이 구절을 얼마나 싫었겠어요. 이렇게 시킬까 봐. 왜요? 저는 오너가 하나님인데 그 계열의 계열사에 제가 지금 있는 거죠. 여기 가서 근무하라고 지점장처럼 있는 건데 이 오너 마인드가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겁나요. 내가 지금 직접 안 걸려서 그렇지 우리 회장 마인드는 죽을 때까지 하라는 마인드야 라고 하면 얼마나 겁나요. 제가 이 구절을 정말 싫어했어요. 근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너희가 죽음과 같은 환경이 다가온다고 해도 충성의 방향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에 다다를 것 아니에요. 이 구절은 여러분 너무 좋은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되는 구절이고요. 하나님 제가 죽도록 칭송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어둠이 안 하는데 어둠이 뭐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서머나 교회는 어려움 속에 있으니 어려움이 좀더갈 거예요. 지금 환난과 궁핍과 비방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움이 조금 더 짙어질 거예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 어려운 환경이 내 방향성을 흔들지 않아야 돼요. 왜? 그 어려운 환경이 내 방향성을 흔들어 버리면 난 정말 끈 떨어진 연처럼 그 어둠에 떠밀려 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어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충성, 이 방향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해야 내가 이 어둠을 넘어 생명의 의의 면류관에 이르게 되니까 그렇죠. 서머나 교회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에게도 이걸 요구하세요. 죽도록 충성하기를.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지 못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 어두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충성은 여전히 유지돼서 그걸 관통하고 지나가기를.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에 이르시기를 함께 원하신다라. 본문을 좀 설명했고요. 우리 적용해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갑시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지점의 사건들이 발생해요. 비방이 있을 때도 있고요. 궁핍이 있을 때도 있고요. 환란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지점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우리가 범하는 실수는 뭐예요? 서머나 교회가 범했던 실수는 그 하나가 내 전부를 규정하는 것처럼 몰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내가 비방을 당해요. 저 사람이 내가 잘못하지 않은데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행동해 날 비방해요. 비방이 있어요. 비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잘못된 기준을 가진 사람은 나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면의 자아를 갖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모두에게 맞췄다는 뜻이거든요. 그들의 기준이 다 다른데 그들이 다 나를 좋아한다? 그건 뭔가 트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건 분명히 모순점이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어딘가에서 나 아닌 행동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의 곳에서 나 아닌 행동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한들 우리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느낍니까? 그렇지 않죠. 내 본 모습을 감추고 그 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요. 그 평가가 내 정서에는 비난으로 다가옵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 사람 난 싫어하겠지. 내가 아닌 모습을 보여주니까 좋아하네. 그럼 내 모습을 보여주면 싫어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진짜 나빠서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할 때도 많아요. 우리는 서머나 교회 수준 아니니까. 내가 의로운데 불의한 자들이 날 비난한 게 아니에요. 자주는 내가 진짜 불의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비난하시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건 귀 기울여 드려야죠.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고칠게요.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난 고쳐보려고 하는데 계속 욕하면 그건 나랑 잘해보자는 얘기야. 나랑 나를 공격하겠다는 의도야. 내가 고쳐보겠다고 하는데 계속 뭐라고 하면 저도 됐어요. 뭐 저도 세네 번 이상 사과하지 않아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싫은가 보지. 그리고 나도 네가 딱히 좋진 않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나를 비방하는 것이 굉장히 나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 되어서 그 비방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지내고 있니? 어떻게 살고 있니? 아, 저는 누가 나를 요즘에 싫어해서 그 관계 때문에 마음이 너무 어렵고 그거에 신경 쓰고 살고 그거에 몰입되고 살고 있고 그게 해결돼서 내 마음이 훈련하지 않고 아, 너무 답답하고 물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문제인 건 아니잖아요. 그 문제는 누군가 여러분들을 비방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 조각이 지나잖아요. 그 사람들의 평가가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게 옳은 기준에 옳은 평가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의 전반에는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궁핍이 있을 수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모자랄 수 있어요. 그게 궁핍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필요한 돈이 모자랄 수 있고요. 필요한 안정이 모자랄 수 있고요. 필요한 시간이 모자랄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궁핍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궁핍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정의는 아니잖아요. 넌 누구니? 전 궁핍한 사람이에요. 넌 누구니? 전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넌 누구니? 전 안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넌 누구니? 저는 인간관계가 궁핍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궁핍의 이슈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나를 정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요, 궁핍의 문제를 너무 많이 해결하고 싶은 나머지 어느 점에서 궁핍이 곧 나 자신인 것처럼 정의할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내 스스로 누구에게 그렇게 대답하진 않지만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하게 나는 돈이 없고 난 직장이 없고 난 뭐가 없고 난 뭐가 없고 그게 없어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내 궁핍이 나를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서머나 교회도 별로 별거 아닌 교회인 거죠. 서머나교회도 궁핍했으니까. 환란이 있죠. 이제 어떤 이슈가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환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환란에 또 몰입합니다. 그 환란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내 인생에 환란과 궁핍과 비방이 있어도 그게 내 인생의 큰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아요. 환란과 궁핍과 비방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첫 마음을 가지고 바른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을 싸워나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시선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실수들은요 서머나 교회가 범할 뻔했던, 그 사람들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어요. 범할 뻔했던 실수. 작은 상황적인 이슈가 생기면 그 이슈가 어떤 것인 건 맞지만 그 이슈가 마치 내 전부인 것처럼 내가 그 이슈 속으로 매몰돼 들어가는 게 결국은 우리의 발목을 심각하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궁핍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비방당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환란당하셨습니까? 그래요. 그럴 수 있죠. 해결되길 바라요. 하지만요, 그것보다 여러분들 자신은 훨씬 더 큰 존재예요. 훨씬 더 커다란 존재예요. 내가 그 문제 속에 먹히지 않고 나로서 온전히 이길 수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라는 그 자부심 속에 서머나 교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자부심 속에 있을 때 그 환난과 궁핍과 비방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내가 그 문제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한심한 교회이고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같은 거에 비교해서 우리는 비교도 안 된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문제는 그 태도 때문에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걸어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간에 있는 지역적 문제로 여러분 생을 정의하기를 멈추십시오. 정말 괜찮은 교회도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서머나 교회에게 왜 그래 너? 네가 엄청 넌 모르는 거 하나인데 네가 엄청 괜찮다는 거 그 하나를 모르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머나 교회는 너무 칭찬을 받아서 몰입이 잘 안 돼요? 하나님, 나한테는 욕하실 것 같은데 이런 기분이. 아,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서머나 교회 급인가요? 아니, 전혀 아니죠. 아, 얘는 책망할 것이 없는 아이다. 저는요, 제가 아, 너무 믿음이 없나? 단언컨대 제가 이 말은 못 들어보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넌 책망할 것이 없는 아이다. 제가 이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44년 동안 살아오면서. 항상 책망할 것이 있으셨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끼고 네 인생을 인도할 건데 이것만 좀 거치면 안 되겠니? 안 거치면 정말 네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뭐 이런 항상 책망할 것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온전하고 이렇던 점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성경이잖아요. 서머나 교회 같은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 서머나 교회 같은 부분이 있어요. 요건 되게 잘하고 있는 부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시는 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 얘가 그래도 마음은 참 요 진실성을 갖고 있어, 나에 대해서. 얘가 꾸준히 기도하려고 해. 응? 얘가 바라는 가치만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애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환난과 비방과 궁핍이 찾아오면 그거 신경 쓰느라 이걸 안 하기로 결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의 장점이었던 걸 이거 신경 쓰느라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서머나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적용이에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급은 아니죠. 우리가 어찌 감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서머나 교회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이슈에 신경 쓰느라 멈추실 때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기도해 가시고 그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되게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좋은 선작용이 있었는데 좀 누구랑 비방, 관계가 틀어지면서 막 분노하고 막 짜증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느라 기도가 확 한 달 동안 없어져 버리고 다음에 기도하려니 어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내가 인생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겠다 계획을 세우고 뭔가 그렇게 신경 쓰고 차곡차곡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벽돌을 쌓고 있었는데 아침이라서 나한테 꼭 필요한 그것이 공부이건 내가 그것도 운동이건 그것이 내가 어떤 내 자신을 개발하는 것이건 마음의 태도를 고치는 것이건 내가 그것들을 쌓아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궁핍이 딱 느껴지니까 왜 난 이거밖에 없지가 느껴지니까 갑자기 다 귀찮아지고 이것도 다 싫어지고 그래서 안 했던 적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거 계속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괜찮았을 건데 분명히 그 어둠을 많이 지나왔을 건데 그렇죠? 일정한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있었을 텐데 서머나 교육교회 편이니까 내 인생 전체 아니라도 그 부분에서만큼 분명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었을 텐데 우리 가운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냐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 그 부분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죠. 하지만 이런 이슈들 때문에 여러분 생에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거, 중요한 거, 그 은혜의 흐름과 그 사랑의 흐름과 그 성실의 흐름과 그 기쁨의 흐름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서머나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가셔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눈길을 흔들리지 마시고 여전히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필요해요. 좀 다른 얘기 하나 할까요? 주제만 연결되고 내용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냥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다른 얘기를 해봅시다. 요즘에 결과주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현대사회는 너무 결과주의에 빠져있다. 1등만 살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거죠. 그렇죠? 2, 3, 4, 5, 6, 7, 8, 9, 10이 있지 않냐. 1등만 결과주의 그러지 말자. 과정을 소중히 여기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과정을 소중히 여기자는 게 뭐예요? 내가 목적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했던 것들을 시도해봤던 것 자체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 목적했던 것을 시도했던 과정 속에 내가 배운 것, 성장한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내가 느꼈던 즐거움, 내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보다는 시도해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성장했고, 그래서 내가 즐거웠다. 그러니까 이 과정성의 의미를 두자. 이게 이제 결과주의에 대한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난 싫더라고 그런 얘기가.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건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취미생활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운동하러 갔어요. 이기려고 해봤다가 졌어요. 괜찮아요. 좋은 경험이었고, 그 게임이었고, 배운 게 있고, 그렇죠? 시도해보니까 좋았죠. 제가 해야 될 인생의 본류가 아니라 인생의 지류를 가지고 뭔가 도전을 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괜찮아요. 의미 있는 도전이었죠. 그런데 인생 자체를 갖고 뭔가 했을 때, 고시공부로 5년을 했어. 근데 안 됐어. 결과가 없네. 굿게임. 5년 동안 의미 있는 시도였어. 즐거웠지. 즐거웠지. 진짜 모르겠다. 즐거웠지. 그동안 난 성장했잖아. 이럴 수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부양하고 있는 가족, 가장이에요. 조그만 회사를 시작했어요. 조그맣게 창업했어요. 한 4년 하다가 안 됐어요. 굿게임. 내가 시도해봤잖아. 즐거웠고. 내가 성장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건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내가 그게 없어도, 그 결과 없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나 그런 얘기는 하는 거라고. 전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전 결과주의예요. 전 결과주의예요. 결과 없어도 괜찮다고요? 그건요, 다른 결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인생을 걸어서 뭔가 시도했는데 과정이 아름다웠다? 전 그 얘기가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하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건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인생을 걸어서 뭘 하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 상처되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좀.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3년 해보다가 안 돼? 이제 목사는 그만하자. 그럼 내 인생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 새로운 직업을 찾아보자. 무슨 돈으로? 무슨 시간으로? 애는 초등학생인데 나랑 장난해? 전 그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막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과정이 중요하고 여유가 있으시면 그렇게 사시는데 여유가 없으면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근데 두 번째, 목사님 결과주의구나. 근데 예, 전 결과주의예요. 근데 전 최종적 결과주의예요. 그래서요, 전 현재 나타나는 결과주의를 되게 싫어해요. 현재 나타나는 결과주의는 어떠냐면요, 지금 어떤 결과가 생기면 그 결과에 신경 써서 내가 했는데 결국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사회 때문에 너무 답답해. 이렇게 해서 난 너무 힘들어. 그리고 쉬어요. 결과주의는요, 자주 지금 잠정적으로 나타난 결과에 굉장히 집중하는 거예요. 결과주의는 지금의 결과에 집중하는 거예요. 현재 유행하는 결과주의 문제점은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 과정이 전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현재 나타난 결과주의 문제점은요, 내가 현재의 결과에 너무 신경 쓰느라 최종적 결과를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사람을 방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 이것도 여유가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최종적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지금 잠정적 결과, 지금 했던 시도의 실패에 좀 안타깝고 마음에 안 들고 서럽고 섭섭하고 피곤한 부분이 있어도 털고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왜? 최종적 결과가 나한테 정말 중요하니까. 그런데 결과주의는 자주 이 잠정적 결과에 되게 집중해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결과주의 또 하나의 측면은요, 내가 원했던 결과에 되게 집중해요. 내가 원했던 결과가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미부여한다는 거예요. 원했던 결과는 없지만 내가 원했던 만큼은 아니더라도 원했던 것과는 좀 다르더라도 내게 의미 있는 결과들 몇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 비장한 사람이에요. 아, 나쁜 부분도 있지만 좋은 면도 있었잖아 라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엔 그렇게 우리 인생에 여유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나쁜 내가 원했던 결과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껏 그래도 만들어냈던 결과가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럼 그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게 최종적 결과주의예요. 푯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인생의 끝에 갔을 때 아, 이렇게 살지 말걸 하지 않길 바라요. 내 최종적 결과, 내가 내 인생을 다 살아낸 그 지점에서 내가 내 인생에 했어야 했던 것들을 다 해냈다라고 하길 바란단 말이에요. 저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최종적 결과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이 과정적으로 어떤 뭐 그래 뭐 의미는 하지만 뭐 후회는 되고 근데 맨 마지막에 결과에 다다랐는데 아 근데 참 헛된 삶이었어. 아 다시 산다면 이렇게는 안 살 텐데 참. 그치? 이러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인생이란 건 한 번의 기회만 있고 우리가 그것 외에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 그 목적성을 향해서 그 결과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았지만 뭐 나름 의미가 있어서 재밌었잖아 라고 할 여유도 별로 없고요. 아 지금 과정적인 실패가 있으니까 여기서 그만할래라고 얘기할 여유도 없고요. 아 내가 원하던 건 안 됐어 그러니까 나 하고 싶지 않아 그럴 여유도 없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향해서 여전히 앞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 희망이에요. 네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거기 너머에 뭐가 있어요? 내가 생명의 관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이 결과가 마음에 들건 마음에 들지 않건 어떤 과정성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관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것을 향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마무리합시다. 두 가지. 하나, 비방과 궁핍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너무 신경 써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다른 장점들을 놓치지 마세요.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잘해오던 것들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해오던 것들을 계속하세요. 괜찮아요. 그것들을 계속하면 이 어둠을 지나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이르게 하실 거예요. 계속하세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을 흔들 거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비방도, 그 궁핍도, 그 환란도 여러분 인생 전체를 흔들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실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과 끝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것들을 지금 해나가십시오. 거기에 집중하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야 되는 그 서머나 교회 역할들에 집중하세요. 이것들을 핑계로 여기에 게으름 피우지 마세요. 여러분 생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멈춰서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비방과 환란과 궁핍이 여러분들 생에 진짜 문제를 만들어지 못해요. 그 세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멈춰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해나가세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전 기도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내가 어떤 관계적인, 어떤 상황적인, 어떤 뭐 궁핍에 멈추지 마세요. 그게 기도를 멈춰야 될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멈추지 마세요. 때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없다고 해서 멈추지 마세요. 재밌잖아요. 영어학원 되게 열심히 다녀요. 아, 저렇게 좀만 더 하면 이제 영어가 좀 되겠네 한다. 5개월 다니다가 안 다녀요. 왜 안 다녀요? 그때 아, 저는 영어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영어랑 안 맞아요.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 5개월 만에 결정했어? 그 친구 심적인 지점이 5개월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관을 안 다니면 영화가 늡니까? 늘어? 안 늘잖아요. 그럼 일단 다녀보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거기서 멈춘 게 대안이 되죠? 운동 잘하다가 뭐 아니 다이어트 할 거예요, 뭐 운동할 거예요, 뭐 체지방 뭐 근육량을 늘릴 거예요 막 하다가 잘하고 있어요 한 5개월 하는데 안 해. 왜? 저는 암만 해도 안 빠져요. 그래서 아예 안 하려고.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떻게 될까? 그걸 하고 있어서 그나마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거 아닐까?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심리적인 지점, 아까 얘기했던,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중간에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생각했던 심리적 지점, 이쯤이면 이게 될줄 알았는데 때문에 멈추는 건 정말 이상한 논리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그건 가능해요. 이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으실 수 있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멈추는 건 대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 찾기까지는 그걸 하세요. 이 기도 방법, 통성 기도 안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다른 방법 찾기까지 통성 기도 하세요. 묵상 기도 좋아요. 근데 묵상이 좀 답답함이 있어요? 다른 방법 찾으세요. 하지만 찾을 때까지 그걸 하세요. 성경이 잘 이해하고 그냥 드립다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하셔야죠. 근데 다른 방법 찾을 때까지 드립다 읽으세요. 드립다 읽지, 아, 이건 그냥 드립다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안 읽으면 참 영이 충만하지. 그렇지 않잖아요. 드립다 읽으세요. 그래서 어떤 중간적인 실패 때문에 멈추지 마세요. 지나가세요. 계속 걸으면 지나갈 수 있어요. 말씀 마칩시다. 우리 가운데 우리에겐 결과도 평가도 안 좋은 날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더 자주 그랬겠죠. 무능해서가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그렇죠? 여러분보다 더 자주 결과도 평가도 안 좋은 날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도 평가도 안 좋은 그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 먼저 하십시오. 거리를 두세요. 결과도 평가도 안 좋은 그날 그 결과와 그 평가 가운데 발을 먼저 내디디시면 쭉 빠져요. 그 늪에서 여러분들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결과도 평가도 안 좋은 그날 여러분들 허리에 나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묶으세요. 내 인생이 얼마나 괜찮은지에 대해서 묶으세요. 내가 저것들이 다안 되더라도 내 인생은 이미 괜찮은 인생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걸 여러분 허리에 동이세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세요. 그래야 다시 나오지. 그래야 다시 나오죠. 그리고는 그 비방에 대해서 검증해 보세요. 아, 이렇게 이렇구나. 그럼 내가 신경 쓸건 아니야. 아,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네. 이 궁핍을 어떻게 해결할까? 아, 이건 해결되겠지만 이건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래 기다리자. 요면 그 묶은 허리 때문에 그 궁핍과 비방과 환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거기를 걸어서 지나갈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걸읍시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조금만 더 걸으면 돼요. 어두운 때에 멈춰서지 마시고 어두운 때일수록 빨리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해보셨잖아요. 제가 어릴 때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교를 다녔는데 서울까지 걸어온 적이 한번 있어요. 평택쯤 지나가는데 새벽 1시였어요. 근데 논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컴컴한 어둠에. 근데 저 앞에 교복 입은 여학생이 우산을 들고 걸어가요. 걔는 나 때문에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걔 때문에 훨씬 더 무서웠어요. 걔는 그냥 저 아저씨가 저 대학생처럼 보이는 애가 범죄자이지 않을까 무서웠겠지만 나는 걔가 존재하는 걸까를 무서웠단 말이야. 내가 훨씬 더 무섭지. 응? 여고생이 밤에 새벽 1시에 왜 교복을 입고 논두렁을 걷냐고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울 때 빨리 걸으십니까? 멈춰서십니까? 너무 무서워. 가만히 있어 거기. 무서움과 싸우게 막 극복하고 싶어. 무서울 땐 빨리 걷잖아요. 걸으세요. 그 깊은 어둠에서 그 무서움을 묵상하지 마시고 그 비방과 그 환란과 그 궁핍을 묵상하지 마시고 걸어가세요.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게 주신 그 은사, 내게 주신 그 사명,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더 집중하시고 걸어가세요. 그러면요, 그 세 가지는 이미 해결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걸으시면서 서머나 교회가 받았던 영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시리라. 그 말씀이 이런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로운 마음 같이 찬양하실 텐데. 오늘 새로운 마음 갖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굳은 마음을 좀 제하시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그 문제에 매몰됐고 신경 썼던 굳은 마음, 여러분의 그 딱딱했던 생각, 여러분들의 그 묵은 정서, 오래된 우울함과 답답함들, 여러분한테 이미 익숙해져 버린 세속적인 욕망, 이런 묵은 마음들을 여러분들 제하시고 새로운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들이 여러분들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여기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을 마음에 갖고 있고 이 마음을 지키고 삶에서 적용해버리고 고민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때로 나와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고 사랑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든 이것을 의미 있게 감당해보자 고민하는 아버지, 여기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들이 나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갖고 있던 어떤 환란으로 나를 정의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궁핍으로 나를 정의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비방으로도 나를 정의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 자부심으로 그 자신감으로 이 어두움을 지나서 이 죽음을 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멈춰서기 때문에 이 어두움이 깊어질 때가 있음을 주 앞에 부끄러움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걷겠습니다. 두려울수록 어두울수록 제가 더 걷겠습니다. 저들의 걸음에 힘을 주셔서 제가 주님과 함께 주어진 사명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내가 많은 것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그 잘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 한 걸음 한 걸음에서 걸어가 나가겠사오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전동 넘어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남의 숨 교회가도 동일하게 허락하셔서 이 남의 숨 가운데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셨던 그 첫 마음, 그 첫 마음을 지키려는 노력 그리고 그것들과 싸워나가는 것이 이 교회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교회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님 앞에서 걸어가기를 결정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